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고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스가랴 4장 1절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분께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저희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천국 현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을 주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큰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24장 53절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고 구약에서는 이제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이루신 모든 것을 이제 완성해 나가시고 끝에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계획 안에는 이 구원 역사적 순서들이, 구원 역사적 시대들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래하여 이제 교회가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시고 승천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뭐 땅끝까지 가고 뭐 땅끝까지 가라 이런 명령은 없죠. 왜? 이게 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즉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그 일에 이제 교회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땅끝은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죠. 여기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다른 복음서를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뭐 자기네들은 요즘 세상을 말하면 자기네들이 뭐 굉장한 능력들이 있어서 자기가 가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49절 말씀같이 그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능력이 입혀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새 창조를 할 때 성령님께서 거기서 역사하시죠. 처음 창조, 새 창조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예, 지상 명령은 지금 교회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인간들을 사용하시는 것으로서 인간들은 사용됨에 너무 감사를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끝은 바로 또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마지막을 읽어보면 예수님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처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누가가 둘 다 썼어요. 누가가 확실하게 지금 왜 그렇게 썼는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죠. 왜?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이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되고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는 거니까. 이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불리는데 사실 좀 제목이 저희한테는 마음에 안 듭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사도들의 행전. 그러나 사실 성령님 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죠.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적어놓은 거죠. 근데 이런 뭐 성경의 이 제목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써놓은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 그랬으면 성령님 행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왜 성령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꼭 예수님의 말씀으로, 즉 그 예수님 말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또 예수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여러 번 읽어드린 건데요. 또 한번 읽죠. 왜? 중요하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까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을 가리킨다 하는 말과 똑같죠. 그리고 14절에 그분께서 성령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뭐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뭐 이상한 짓을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교회를 통해 그렇게 하여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여기 땅끝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의 일이냐? 성령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 이걸 자꾸 뭐 인간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을 사용하시죠. 그러나 성령님이 아니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위하여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시간이 있어서 사도행전을 다 보면 좋겠는데 그것도 또 몇 년이 걸릴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몇 번을 통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책은 다 구했습니다. 제가 다 필요한 게 다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또 계속 찾아보니까 한 또 세 권을 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어요. 이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걸 이해를 해야 이제 한절 한절 이렇게 할 때 제가 또 다시 전체적인 걸 또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서 끝나자마자 후서 또 할 거니까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스가랴 4장인데 제가 스가랴 4장을 읽어드렸는데 스가랴가 이상을 봅니다. 이상을 본다는 것은 거기 나오는 모든 것들이 상징적이라 이 뜻이죠. 그게 이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풀어줘야지 또 우리 마음대로 뭐 이것일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게 입이 떨어집니까 그게? 네. 이상을 보는데 승금 등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좌우로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어요. 등대 꼭대기에는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는데 등잔마다 일곱 개의 관이 있다. 관이라 그러면 심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49개의 심지가 있는데 그 말은 총 49개의 촛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등대가 우리 그 당시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촛대죠. 촛불. 그러면 49개의 그 심지가 지금 불에 붙어서 켜지면 무척 밝은 등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밝은 거예요. 이 등대 좌우에 두 개의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계속 두 개의 감람나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두 개의 감람나무 가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그렇게 가지. 왜 가지에 이제 초점이 가는데 그 가지와 그 등대 사이에 금관이 있어서 즉 파이프가 있어 갖고 그 감람나무 가지에서 이 금관 그 파이프를 통해 금 기름이 등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름이 등대로 흘러가니까 등대는 꺼지지 않고 빛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상의 모습인데, 그러면 이 등대는 무엇이고, 또 감람나무는 무엇이고, 또 흐르는 그 기름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죠.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알게 되면 뭘 배우게 되느냐? 성령님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서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먼저 등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대.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전기불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촛불이죠. 근데 이 등대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세 때그 성막 안에 등대가 있었죠. 솔로몬 때 성전 안에 등대가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게 되면 촛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바로 뭐 등대예요, 그게. 촛대, 등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등대가, 이 촛대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을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20절에 너의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즉 등대는 교회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고 있는 이 등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즉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빛이면 비추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비춥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 등대의 모습은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왜?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구약서부터 메시아의 모습을 세상의 빛으로 메시아가 약속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히 비추시는 등대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그 성은, 즉 천국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즉 어린 양이 그 천국의 등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그 등대가 상징하는 게 우리 예수님이고, 그러고 또 그분 안에서 그 백성들,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5절이나 여러 군데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됨을 또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보게 하죠.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교회는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청사진으로 해서 지금 성전을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는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 4장의 이상의 모습이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즉, 그 등대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 4장에서 5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 등대가, 즉,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그 등대를 다시 짓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을 하죠. 왜 돌아오느냐? 성전을 지으려고. 근데 이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 왕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전을 짓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이 스룹바벨만이 아니라 에스라도 오고 지도자들 느헤미야도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 왕의 위치에 있는 스룹바벨을 통해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성하시는 일을 예표 수준에서 보이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지금 성전을 짓는 일, 우리 식으로 보면 이 큰 등대를 이제 완성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주어져서 이루어집니다. 왜? 이 성전 짓는 일, 이 등대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등대를 만드시는데 등대 자체가 그 만드시는 일에 참여됩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본 지상명령이 그 부르심입니다. 지금 나가서 땅끝까지 가서 교회를 세워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즉 교회가 목사들을 세워 내보내서 그들이 나가서 말씀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 자기 멋대로 밖에 나가서 뭐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에 명령하신 거라 수도 없이 봤죠. 그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바로 지금 이 일에 참여시키는, 즉 성령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참여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다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죠. 예표 수준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등대를 짓는 일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죠. 사탄과 그 부하들이 이 등대 완성하는 일에 많은 방해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시죠. 즉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다는 건 지금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돼서 이루시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도 이루어지느냐?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 오늘 읽은 거죠. 큰 산아, 이 큰 산이라 이 말은 무슨 상징이에요? 그 세상 왕국과 세상 왕들이죠.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 이제 스룹바벨이 정복하고 통치한다 이 말이죠.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분께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즉 신약식으로 말하면 로마서 38장 31절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니네들이 지금 내가 교회 짓고 있는 이 일이 우습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8번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뭐 죽이기밖에 더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산, 세상 왕국들과 그 왕들을 상징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학계 2장에 성전 짓는 그런 배경으로 2장 3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요즘 마찬가지죠. 요즘 교회들을 보고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보는 거 말하는 겁니다. 가짜 교회 말고요. 세상이 웃죠? 비웃죠? 왜 세상에서 뭔가 성공을 하려면 아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그 구약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유다 다 망하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 다 무너져 있잖아요. 폐허가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 눈에서 볼 때 그 당시 이게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비웃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루십니다. 이루세요. 왜? 왜 이루십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스가랴 4장 6절 하반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그 배경을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아시냐고요, 지금. 왜 다 지금 똑같아요, 세상과 같이 생각을 하니까. 야, 니네 그딸 해갖고 뭐 어떻게 하려고? 뭐? 뭐 힘이 있어?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그래서 열심히 세상 힘으로 세상의 그 강함을 가지고 세상 물장 그 물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어가는 것 같이 착각들 하고 살잖아요 지금.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있으면 훨씬 더 편해지죠. 인간이 어쩔 때는 너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좀 편해져야 뭔가 조금 그래도 할 기운이라도 나죠. 그건 인간이 한심해서 그런 거고 사실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아, 난 안 할래 그러면 성령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하게끔 이끌어 가셔서 하십니다. 못 이루실 게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그러나 여러분이 하게끔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눈도 열려 주시고 마음도 열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난 안 해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딴 사람을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을 고치시든지. 세상이 교회에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 교회 이 그 상태를 이렇게 보면 다들 지금 비웃고 있어요. 안 비웃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래서 복음이 그렇게 이상하게 나옵니까? 철저하게 지금 성령님이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는데. 근데 우리도 흔들려요. 어쩔 때 보면. 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약간 흔들려요. 빨리 또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비웃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되느니라.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자꾸 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되는 거면 그렇게 돼도 문제인데 그게 또 뭐 하나님의 은혜니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이 안전해지면서 어떻게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죠. 세상 힘과 세상 능력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 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편리를 무시하자. 왜? 인간이 힘드니까. 우리 에어컨만 한번 고장나도 예배드리기조차 힘든 게 인간이니까. 이런 것을 뭐 완전히 무시하자 그렇지만 또 없어도 뭐 예배 드릴 수는 있잖아요. 좀 힘들죠, 더. 교회가 크고 교회가 계속 이어져감이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대체적으로 뭐 세상 수준에서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입니다. 왜? 너무 능력이 많고 너무 똑똑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인간들을 높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높여줘야 그래도 나올 것 같아서. 어떻게 인간을 높입니까? 문을 닫으면 닫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되느니라. 저도 목회 생활을 지금 꽤 했는데요. 정말 맞아요. 세상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 능력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는 결국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힘들죠. 너무 약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덜 힘들어지는 쪽이 좀 이게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되니까. 그러나 결국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근데 이 뭐 사람들이 이 말씀 이것도 별로 좋아 안 하니까. 말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건 너무 좋아요. 왜? 말씀이 좋아서 여기 계시니까. 뭐 말씀이 좋다 하고 누가 새로 와도 한 3년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 갖고만은 안 되는 걸로 보여줘요. 뭐 다른 걸 찾아요 이제 슬슬.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이 현실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보여지는 창조의 현실 아니에요. 1장 2절 상반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럼 묻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그거를 우리 머릿속에 이 픽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그게 에덴 동산이 되겠는가? 세상의 능력을 총동원을 하면 에덴 동산이 되겠는가? 된다고들 얘기하죠.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말하니까 되죠. 뭐 그때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서 과학도 발달하고 하면서 에덴 동산 비슷한 거라도 하려면 하겠죠. 그러나 예표 수준이라니 그것도. 그럼 다시 물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는가? 세상 능력과 세상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이룰 건가? 그래서 1장 2절 상반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 그것만 보고 에덴 동산이 될 거냐?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 2절 하반부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의 신이 즉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왜 가능한가가 바로 하반부에 나오죠. 성령님이 이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영광을 청사진을 하여 그 영광을 만들어내십니다. 혼돈, 공허, 흑암, 죄에 빠진 우리들의 현실인데 이제 성령님께서 참 에덴 동산,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머릿돌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이제 건축이 다 끝난 것을 말하고 있죠. 왜? 마지막으로 머릿돌을 놓고 끝나는 거니까. 즉 건물이 다 지어질 때에 그때 백성들이 은혜 은혜 외칩니다. 왜? 은총 은총이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이 됐죠. 7절에. 왜 그래요? 왜 은총 은총이에요? 왜 은혜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룹바벨 거기에 전부 큰 산 같은 것들이 전부 평지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은혜 은혜 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보여주시잖아요.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 확실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스가랴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 두 개의 감람나무, 그 두 개의 감람나무 가지에서 금 기름이 등대로 흘러갑니다. 그리하여 등대가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 기름이 거기 공급이 안 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 많이 공부했어요. 기름은 성령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그 기름이 그 등대의 빛의 근원이요 원인입니다. 바로 성령님인데, 근데 그 감람나무 가지 14절에 보면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지금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두 감람나무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기름 발리운 자, 주 앞에 모셔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기름 발리운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같은 단어가 이사야 5장 1절에 가면 기름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 거냐? 기름의 발리운 자는 그 기름이 자기한테서 난 게 아니라 남이 발라준 거죠. 근데 기름진 하면 기름이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원어를 영어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The sons of oil. 오일의 기름의 아들들.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 기름의 아들들, 이것을 기름 발리운 자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기름을 바르는 자로 이해할 것이냐, 여기에서 번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 번역이라는 게 이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미닝이 나와버리니까, 우리한테는 심각한데, 뭐, 웬만한 사람은 그냥, 뭐가 문제예요? 기름을 발리운 자냐, 아니면 기름을 바르는 자냐. 구약에서 기름을 발리운 자들은 제사장들이나 왕이죠. 항상 오열로 안수를 받죠, 이게. 오열에. 그러면 기름이 발리운 자라고 하면은 이 감람나무를 우리가 이해할 때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근데 기름을 바르는 자로 이해를 하면 선지자예요. 왜? 선지자는 기름을 발리움을 받지 않고 바르는 자죠. 즉, 말씀을 가져오는 자가 돼요, 선지자로 이해하면. 즉, 말씀을 전하는 자죠. 근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요한계시록 11장에 교회가 두 증인으로 상징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즉, 거기에 두 증인은 분명히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 4절에 보면 이는 이 선지자들인데, 말씀 전하는 자들인데, 요한 계시록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우리가 그것도 봤죠? 아까도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근데 발리운 자인데, 여기는 바르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여기 아예 정확하게 두 감람나무라 하고 선지자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리운 자가 아니라 바르는 자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주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죠. 즉,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두 등대는, 즉, 스가랴 4장에서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우리가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너무 뚜렷하게 나오니까. 즉, 성령님께서 말씀이 전하여짐을, 즉 선지자의 일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승금 등대, 즉 교회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지금 주어지고, 그런데 말씀을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뭐 몇 명이 될지 뭐 클지 작을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끊임없이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도 세상에서 이해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하고 오히려 싫어하지 그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계속하여 이어져 가느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창조 때와 똑같은 원리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말씀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따분해하고 뭐 듣기 싫어하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뭐 하지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 성령님이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것만 딱 잡으시면 돼요. 뭐 자꾸 다른 걸 얘기하려고 그러고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 사람들이 좋아 안 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니 강한 목사가 서갖고 고집을 부려야 됩니다. 왜? 말씀이니까. 그 창조가 그 창세기 1장에 보여지는 게 계속 보여지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루세요. 다른 거는 창세기 1장에서는 즉시 되는 걸로 이렇게 되니까 우린 또 그걸 또 좋아하죠. 그냥 갑자기 돼야죠. 그런데 수도 없이 한 번에 즉시가 아니라 수만 번 전해지는데 그런 오랜 세월을 통해 그러나 빛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지금 일어나잖아요.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이 된단 말이에요. 나와 같이 되라. 그, 뭐, 그 말씀이거든요. 다, 여기 명령이, 나와 같이 되라. 예, 여러분이, 뭐, 여러분 80년 동안 살면서 계속 들었어요. 근데, 대여 끝에. 진짜 예수님 같이 된다니까. 빛이 있어라. 그랬더니 빛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루시는 것.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성령님 오심은 순금등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켜지는 거예요. 불이 켜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비추면서 계속 비추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기다리라. 교회 보고 당장 이제 내 부활했으니 나가서 전하라. 아니에요. 승천할 때 성령님이 오실 텐데 기다려라. 기다려야 돼요. 왜? 교회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까. 성령님으로 되느니까.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오직 말씀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보는 이 현실은 나의 영원한 천국 현실, 그리고 함께 연합한 우리들의 현실, 말씀으로 참 등대를 완성시키시고 계십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는 뭐예요? 은혜. 감사와 찬송. 영원토록 기쁨으로 은혜. 스가랴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대로 됐잖아요. 아,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이루어져 있죠. 내가 그 일의 증인이야. 근데 아무도 이해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아. 아, 그러니 더 멋있어요. 즐거워하세요. 진짜 즐거워하세요. 은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을 하셨고 이루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저 하루하루 아무 생각도 없이 살지 말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이제 눈에 보이게 어떻게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인가 깨달으며 똑바로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